삼위일체는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은 3이다. 3은 1인가? 수학적으로 어떻죠? 수학과가 있으시려나?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뭐 물방울이 뭉치는 거? 막 이런 것으로 비유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 모든 비유는 이단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약간 그러한 신비에 있죠. 초월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아마 저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만큼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묻곤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에 없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다 변호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신앙에 물음표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건 역사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언제 밀라노 칙령을 내렸죠? 313년에 내렸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이제 저희가 같은 종교로 바뀌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죠. 이때부터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지하에 갇혀서 이제 박해를 받던 여러 크리스천들이 있었고요. 네, 그런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이거 마이크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믿는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단을 구분할 때도 필요하고, 가장 크게 이슈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크게 이슈됐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었음을 전혀 거부하지 않을 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하는데 이때 삼위일체론이 정통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신성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동일시하죠. 로고스,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이 나기 전, 정확히 말하면 몇 년, 2000년? 몇 천년 전에 자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얼핏 들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2000년 전에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죠. 근데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일어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았다. 창조주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죠. 신성이 있었고요. 근데 이 질문에 저희들은 봉착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저는 제일 먼저 교정받았던 질문인데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과 동일 인물인가요? 라는 거였습니다. 정답은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삼일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동일 인물로 보진 않습니다. 모른다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고 하셨지만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얘기해서 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저는 동일하게 바라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도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보컴이 예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결국 예수를 그 여호와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방금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주장하듯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그들이 애타게 찾던 아도나이,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동일 위격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사실 그 말을 못 믿겠어도 기적을 베푸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리로 이어졌고 우리의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동일 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라고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죽으셨죠.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정확하게 모른다가 답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인간이면 신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이야로 끝난다면 이때 당시에 신성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그거는 성경 구절과도 어긋나고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와 다를 바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걸립니다. 근데 구원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으로 끝났다가 저희가 믿는 삼위일체의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 사역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적인 측면, 창조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내주하시고 다스리시고 외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할로 나눠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1이 3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본질적으로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과학적으로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네, 있을 겁니다. 이영주 목사님도 이렇게 자주 얘기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해석 방법인데요. 마이클 리브스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아니 이전에 다른 책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지만 그걸 통해 좀 명쾌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무슬림같이 이제 홀로 되신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적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창조해보려면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을 창조를 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생각에 아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지? 라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접적인 하나가 되었던 거죠. 직접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창조주가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려면 그 사랑의 관계를 직접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알 수 없지만 있었던 거죠. 그것이 너무 좋았기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구약 때부터 신약에서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그분의 사역 전반부에 다 드러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기도는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마지막의 사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입니다. 4대 복음을 반으로 나눈다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 후반부, 자기가 죽을 것을 이르시는 그 순간부터로 나눌 건데요.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설교 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 전에는 기적들, 대중들에 대한 이야기고 대중적인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자기의 죽을 것을 이르시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가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적의 길에서 이제는 제자도의 길, 제자가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 그 12명의 제자에게 포커싱이 맞춰지는 기관인 겁니다. 제자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오늘의 마지막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기도로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내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시죠. 얼마 전에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었듯이 아끼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 직후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를 올라가십니다. 네. 사역의 마지막으로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러 가시죠.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언급이 있지만 이번에 좀 특별합니다. 내용이 있거든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였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또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36절에 그러시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37절에 네, 혼자 견디기 너무나도 어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매번 이렇게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이 같이 깨어서 있어달라고 부탁하시죠. 저는 딱 두 가지 포인트로 이번을 바라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39절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과 약간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내가 맡은 이 역할 십자가에 달린 이 역할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 물음은 처음 봤을 때 물음은 이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물음을 가졌었기로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미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리셨고 방금 바로 직전에 자기의 살과 피다라고 하시면서 떼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비켜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안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주변의 문화적인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조금만 살펴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 너무 좋아 이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문헌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키투스, 요세푸스, 루키아노스 같은 비기독교 역사가들이 이것들을 조롱하려고 남겨놨죠.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여러 가지 다른 비기독교인들의 역사사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피가 땀이 흐르듯이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모든 비난을 들어야 했고요. 그 모든 죄를 짊어져야 했어요. 우리는 그 무게를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떠안는다라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잠깐 기도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요. 바로 기도가 또 달라지는데요. 두 번째 기도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죠. 달라졌습니다. 만약 내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마지막 기도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의 기도, 제가 베드로를 세 번에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몰랐다라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과 똑같습니다. 전 완전히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처음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원을 구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함께 있어달라고 하시고 처음 기도 후에는 자는 그들을 향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시죠. 한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후의 내용은 제자들의 잠을 깨우시는 것을 포기하셨나 싶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피곤한 모습을 보고 두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분명히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처음부터 마음에 두셨지만 이 가운데 담대함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 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왔다. 잠깐 쉬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쉬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번역본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을 들으시는 분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자고 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도 자고 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번역가들은 이것이 반어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원어 그대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미 자고 마음 쓰지 말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진짜로 잠깐 쉬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직전까지 잠깐 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예수님은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예수님이 그 자신이 첫 번째 기도처럼 뭔가 잔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에 자기 육신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어상으로 그리고 묵상 가운데 계속 보듯이 이 구절은 정확하게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형인데요. 그레고레이테, 깨어있으라, 프로세우헤스테, 기도하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해 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명령,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명령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게 왜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푸뉴마, 영은 원하나, 시륵, 사륵스, 육신, 더 프레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도 해석되냐면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내 마음의 언뜻 죄성에 대해서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 약하다라는 표현도 원어적으로 보면 아프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프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죠? 아파서요. 우리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욕망이, 그것이 죄성이 약하고 아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저는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올 한 해 저의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자. 이 육신이 죽고 새 육신이 오기 그 전까지는 새 바디입니다. 뉴 바디. 정확히 원어상으로 그냥 단어상으로 따지자면 되게 다릅니다. 뉴 프레시나 뉴 바디는 다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때까지 해야 될 것 뭐죠?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일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어떤 것을 결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단과 소망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뭐 하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재밌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뇌과학자가 중독자를 연구하면서 한 진짜로 알코올 중독자 몇십 년이 되신 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중독을 정말로 끊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 중독자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대신에 매일 끊어야 된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저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 우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성과 반대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 가운데 걸어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범을 뭐라고 보냐면 성육신이라고 봅니다. 인카네이션. 말이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면 그분은 모두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요. 인간은 내가 내 맘대로 판단해야 되는 죄성이 있는데 절대 기준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을 거부하든지 되게 이상하게 이단적으로 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지막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났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행해야 되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처럼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근데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구나.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것을 마음을 더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조금 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간단하게만 나중에 집에서 묵상하시라고 정리해드리자면, 17장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며, 이미 완수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6절에서 19절 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20에서 26절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믿을 크리스천,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5절, 26절 한 번만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고 아버지를 알린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닌가요? 정말 어렵나요? 저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선하다는 걸 알 때, 그분이 행함이 얼마나 선한지 알 때,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더 선하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뜻에 맞춰 나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건 자주 오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오늘의 기도를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은 뜻대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나오는 온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도망가 회피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프로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 약하는 것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라고 하십니다. 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나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순종의 길을 우리 모두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답을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로 진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저는 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순종과 행동, 믿음에는 행동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히브리어로 슈브는 회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회개는 실질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것도 회개입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지 저는 이 두 단어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돌이키는 것과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 나가야 될까? 저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냥 한 구절을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미래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면 제가 말씀을 행한 건가요? 제가 자주 새기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누군가는 믿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못 만났거든요. 거기에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이 커미먼트가 아직 저는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결혼하고 만약 50년 뒤에 죽기 직전에 와이프에게 물어봤다면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 결혼부터 하고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결심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과정을 기도를 그 분명한 과정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죠. 육신은 아픕니다. 언제 자주 겪죠? 엄청나게 겪습니다. 저는 매일 겪는 것 같은데요. 전도를 나갈 때 그게 또 극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엄청 두렵고요. 근데요, 그거 아시나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있는 걸 아는데도 저의 죄된 육성, 욕심은, 죄된 본성은 자꾸 도망치고자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알고요. 그런데 하지 않죠. 왜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의 관점에서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나가는 마음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마음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을까? 너무나도 저에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토요일 전도마다 나가서 하는 이유, 도망치고자 하는 나의 욕구를 강력하게 누르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들 앞에 제가 선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마음을 더하십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좀 많은 결단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아마 기도 가운데 이루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 뭐 기도, 예배, 뭐 성경 연구나 개인적인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내 삶에서 어떤 것, 어떤 습관을 버리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근데요,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뇌과학자가 중독자에게 물어봤던 그 말처럼 우리는 중독을 이길 수 있지만 매일 해야 된다. 매일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혹시나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얼마나 선한지, 이거에 대한 감각, 이거에 대한 어떻게 내가 맡겨야 되는지까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성경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 예배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감각에 모르겠다면. 하지만 이미 믿겨지는 기적 가운데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축복된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넘어질 뻔 하나 항상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거죠. 아니, 넘어졌더라도, 수십 번 넘어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히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완전히 바뀌면 그것을 정말로 믿고 실천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태도의 변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했던 그곳을 이김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넘어질 뻔했을지라도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같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깨어서 기도하라. 올 한 해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